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찍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고통 중에 슬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욥의 신세한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한숨과 탄식도 계속되는 법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슬픔을 느낄 수 없다거나 기도한다고 해서 괴로움이 금방 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있어도 오랜 고통, 오랜 슬픔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위로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로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욥은 친구들이 최소한 자기 마음을 좀 헤아려 주었으면 헤아려 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뭐 이런 거는 사실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다면 자기는 최소한 엘리바스처럼 하지는 않았을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오랜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으면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줄 아는 뭐 이런 지혜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욥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욥의 고난은 욥이 죄를 지어서 일어난 일이다. 이 죄를 지어서 일어난 결과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욥의 친구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무슨 모든 일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늘 이렇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특별히 불교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전생의 업에 따라서 무슨 현재 삶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어가지고 전생에 무슨 죄가 있었어 이런 표현 자주 써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뭐 우리 그렇게 주장한다 손치더라도 사실상 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타락한 세상이고 병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세상에서 믿음으로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면 그만큼 눈물을 흘릴 일이 많고 그만큼 고생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묵상이 되어 열왕기상의 나봇 생각해 보세요. 나봇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을 살면서도 희년법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그 시대는 모든 삶의 기반이 땅이었거든요. 땅을 잃어버리면 아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은 아마도 나봇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을 겁니다. 나봇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나봇의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을 거거든요. 나봇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봇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고생한 거죠. 무슨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고생했던 일이나 무슨 아니면 신약성경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던 일이나 이런 거 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많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세상과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난과 슬픔이 항상 죄의 열매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믿음의 열매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욥기에서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죄의 열매가 아니고 믿음의 열매거든요. 이거 믿음 좋아서 주님 사랑해서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모든 고통과 슬픔이 항상 죄의 결과냐, 죄의 열매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해야 될 순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보배인 것처럼 눈물이 보석이 될 때가 있고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인 것처럼 사실상 이 고통과 슬픔이 우리 인생을 보배롭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도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슬퍼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인생으로 부르심 받은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직접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짊어지고 따라와라 부르셨던 그 십자가가 고난과 고통인 것을 그 슬픔과 눈물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서는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과 슬픔이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이 세상이 해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고난과 슬픔을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오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기 고통과 자기 슬픔 때문에 탄식하는 것을 너그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이 있다고 해서 슬픔이 있다고 해서 그건 막 참고 견디고 표현하지 않고 늘 그냥 희희낙낙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늘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가지고 늘 웃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보면 6절도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우리가 근심과 슬픔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이를 악물고 막 참고 늘 밝은 표정으로 살아야 되느냐?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함께 짊어지는 뭐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좀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욥이 자기 고통과 자기 슬픔에 대한 탄식을 얼마나 절절하게 쏟아붓고 있는지 모릅니다. 욥은 자기 고통과 슬픔에 대한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 고통과 슬픔을 쏟아붓고 있어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내가 지금 얼마나 시들어서 얼마나 파리해졌는지 주님 좀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9절부터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표현들이요. 전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계신가에 대한 탄식입니다. 9절 보시면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찍고 적대시 하시며 마치 맹수가 달라들여서 사냥감을 찢듯이 자기를 찢으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아주 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다가 보니까 다른 온 사람들도 막 자기를 모욕하고 뺨을 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이런 탄식을 하고,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심이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탄식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리고 막 여지없이 화살을 날려가지고 자기 몸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치고 나를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이 성경에서 뿔은 언제든지 힘과 능력의 상징인데 그게 아주 다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너무 울어가지고 얼굴이 막 상기가 되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어떤 다크서클이 가득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토로하는 거, 이거 죄가 아니고, 우리가 시편을 읽어도 시편 기자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얼마나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 때 그거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 그거는 우리가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어떤 탈출구 혹은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런 기도는 정결하다. 욥이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탄식하고 있지만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결해도 욥처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괴로움과 이 모든 슬픔과 탄식을 다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욥을 다 보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는 이런 본문 읽을 때 죄 없이 억울한 일 고통 당하신, 죄 없이 모욕을 당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이 죄 없이 억울한 일 당하고 죄 없이 고통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임마누엘 하시는 분인 것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쉬이 우리 고통을 벗겨주고 우리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정말 우리 마음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탄식할 때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정말 인생의 고통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